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히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천에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 서쪽 끝에서 이제 동쪽 끝까지 국토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저희 교회 이제 자매님 남편과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교제를 쭉 하면서 왔는데 그 시간이 너무 복되고 이렇게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월드캠프 때였습니다. 월드캠프 기간에 우리가 이번에 월드캠프 기간에는 장관 포럼도 하고 또 총장 포럼도 하고 또 기독교 지주자 모임 또 이제 대학생 뭐 리더스 포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이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장관님들과 이렇게 기빈들을 모시고 국회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이제 갔다가 김재경 국회의원이 장관들을 위해서 이제 만찬을 이제 베풀어 주는데 국회의장도 나와서 환영사를 해주고 또 만찬을 하고 또 국회의사당 한번 돌아보고 내려오는 그런 스케줄인데 아침 일찍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7시에 출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식사는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도시락으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외국 분들이 7시에 출발을 하려면은 굉장히 빨리 이렇게 서둘러서 샤워도 해야 되고 또 단장도 해야 되고 또 여자분들도 여자 장관님들도 계시고 여자 기빈들도 계시니까 굉장히 일찍 이제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휴게소 한번 쉬고 약 5시간이 걸려서 서울에 갔다가 이제 오찬 식사를 한번 하고 다시 이제 또 부산 해운대로 내려와서 이제 저녁 이제 또 집회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에 가서 밥 먹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는 이런 스케줄이에요. 뭐 크게 이제 뭐 이제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보면 그 짓을 왜 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너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이제 중간에 한번 쉬니까 한 2시간 이제 반쯤 가서 이제 한번 쉬고 또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니까 그 시간에 이제 장관님들하고 복음 교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휴게소까지 갈 때 가기까지 한번 휴게소 가서 이제 또 다른 분하고 이제 멤버를 바꿔서 또 한번 교제하고 내려올 때 또 교제하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버스가 이제 두 대가 이제 올라가는데 방송사님 성용차 한 대하고 버스 두 대 가는데 이제 차 한 대는 이제 김동수 목사님이 이제 선탑자로 타시고 이제 두 번째 차는 이제 제가 타고 이제 가면서 교제를 이렇게 이제 복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아예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처음에 탈 때부터 이제 누구를 이제 앞자리에 모셔가지고 이제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옆에 누가 타 있으면 가서 비켜라고 하고 또 가서 교제하기도 그러니까 이제 교제를 누구를 교제를 할 건가 이제 물색을 해서 이제 제 차에는 첫 번째 이제 토고 장관님을 맨 앞자리에 이렇게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통역을 이제 옆에 두고 이제 출발해서 이제 가자마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복음 교제를 쭉 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식사 시간이 있는데 차 안에서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와, 이 장관님이 너무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밥을 먹기 위해서 도시락이 이렇게 오면은 이 교제가 끊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사인을 탁 했어요. 교제하고 이제 복음 교제하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는 지금 도시락을 나중에 주라고 사인을 딱 해놓고 계속 이렇게 복음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장관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야, 이분이 해외에서 이제 이 월드캠프에 참석하러 온 대학생인지 장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장관 포럼을 마칠 때 이제 수료식을 할 때 이 장관님이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연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자기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지는 이런 행사들을 보면서 야, 이 행사가 그냥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의인된 그 믿음으로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이제 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깨닫고 그걸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이 그냥 오셔가지고 이렇게 차에서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야, 도대체 이들에게 과연 어떤 힘이 무엇이 작용해서 이런 행사를 치러낼까? 장관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해외의 여러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해외 여러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봤지만은 이런 행사는 처음입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 이런 민간단체에서 국가도 할 수 없는 이런 행사를 치러내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깨닫기를 이건 이들이 마음의 세계를 발견하고 또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이제 오전 저녁으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계속 들어보면서 이게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음을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되어지구나 하고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쉬는 이제 휴게소에 이제 가서 이제 멤버를 이렇게 교체하는데 이제 버스 기사에게 우리 이것도 이제 차량 담당하는 사역자님이 우리 휴게소에서 10분만 쉬었다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기사분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 웃음이 이제 비웃는 웃음 있잖아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제 VIP 이제 관광 버스 이제 기사인데 그 차는 이제 자리를 좀 넓게 해가지고 이제 VIP들을 이제 모시고 다니는 이제 찬 거예요. 그 이분이 지금까지 수없이 손님을 모셨지만 휴게소에 가서 10분 만에 출발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이제 보아하니까 각 나라의 장관님들이고 기빈들이고 이런데 이분들이 갔다가 10분 만에 와서 출발을 한다. 아예 안 될걸요. 최소 20분은 걸릴 겁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목사님이 아,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하니까 이분이 막 기가 막히다는 듯이 이해가 안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광고를 탁 하고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만 얼른 다녀와서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하고 광고를 딱 하고 나서 이분들이 내렸는데 차에 다 타고 딱 출발하는데 10분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분이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면서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제 두 번째 이제 시간에는 휴게소 들렸다가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또 누구랑 또 이제 교제를 할까 누구 어떤 분하고 복음 교제를 할까 하다가 파라과이에서 온 이제 법무법인에 있는 그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차기 이제 그 법무장관을 내다본다는 분인데 이분하고 또 이제 복음 교제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부부가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들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제가 또 너무 순수하게 복음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올라가는 시간 내내 이제 복음 교제를 하면 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분이 저를 꼭 파라과이에 한번 또 초청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저도 이제 또 파라과이에 또 가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국회를 방문하고 내려올 때는 어떤 분하고 이제 또 교제를 할까 하다가 베냉 장관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냉 장관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근데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더라고요. 막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출발을 해가지고 갔다가 또 밥 먹자마자 돌아서 바로 와야 하니까 그 이야기 하는데 좀 많이 조셔요 보면은 그런데도 거절 안 하고 있잖아요. 졸다가 탁 깨가지고 아 예 예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는데 아 제가 이제 그 시간들이 그렇게 버스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복된 시간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왜 오늘 갑자기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며 다시 이렇게 떠올랐어요. 왜냐면은 차를 타고 오면서 저희 교회 이제 자매 남편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분은 수양회도 이제 뭐 여러 번 갔었고 말씀도 이게 이제 복음이 명확하게 안 풀어져서 구원의 확신은 있으십니까 하니까 지금 황색 불이네요. 파란 불도 아니고 빨간 불도 아니고 황색 불이라고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서 표현을 빨간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고 황색 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쭉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인데 성경의 거의 70%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이제 곧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보면은. 그 약속은 과거를 두고는 약속을 할 수 없잖아요. 어제 만납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약속은 항상 미래를 두고 내일 만납시다 미래를 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미래를 두고 이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들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모르고 성경의 역사도 모르고 이 예언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성경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성경 하면은 그냥 예수쟁이들이 들고 다니는 책 이렇게 이제 여겼습니다. 그 이분도 성경은 뭐 여러 책 중에 한 가지처럼 누가 지은 책이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다면은 이렇게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앞날을 내다보고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들,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경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2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118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89페이지. 페이지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그 부분에 찾으면 비슷하게 이제 나올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 에스겔 성경 26장에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두로가 받을 심판하고 나와 있죠. 이 두로라는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망한다고 되어 있냐면은 12절에 보면은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두로를 망하게 할 것인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재물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네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말감 반석이 되게 한적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두로가 망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나라가 여러 민족이 흥하고 망하고 반복되어 왔는데 이 두로가 망하는 부분은 아주 특별하게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네 이제 대적자가 와서 재물을 노략할 것이고 성을 헐 것이고 집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돌과 재물과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지고 너는 말감 반석이 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침략자가 쳐들어와서 재물을 노략해가고 약탈을 해가고 또 노예로 잡아가고 이제 성을 무너뜨리고 집을 불태우고 가지, 거기 있는 그 이제 돌과 제목을 전부 다 물 가운데 던지고 가는 그런 대적자가 어디 있겠어요, 할 일 없이.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제 망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예언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13년 동안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보면은.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두로를 치러 와서 13년 동안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13년 동안 전쟁 끝에 이제 완전한 어떤 함락과 완전한 멸망이라기보다는 이제 13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 두로도 피해도 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지치고 이러니까 이 협상이 됐어요. 협상이 돼 가지고 이제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물러갔습니다. 보면 그 전쟁을 하는 동안,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 두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이제 이 망할 지경까지 갔는데, 이 두로는 두로의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섬에 또 이제 두로라는 도시가 있고 이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성은 거의 이제 전쟁 끝에 이제 막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본성을 포기하고 섬에 있는 두로라는 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 자기들의 이제 해군력을 강화시키면서 적돌로부터 이제 잘 방어하면서 거기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언은, 성경에 예언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은 두로가 다 망하고 말감 반석이 된다고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망할 뻔했지만은 다행히 망하진 않고 그래도 두로라는 섬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언을 보면서, 이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서 에스겔이 한 예언대로 안 이루어졌다.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했지만은 우리는 안 망했어. 아직도 건재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한 이 예언은 약 241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말도 안 돼. 에스겔은 이렇게 망한다고 했는데 두로는 아직도 섬에서 건재하게 살고 있잖아. 근데 그 이후에 241년이 지나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금 쳐들어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문제는 육로로 이렇게 왔는데 이들이 섬에 이제 탁 해군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섬에서 이들이 딱 자기들의 이제 영역을 지키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섬에 있으니까 이제 이들이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몇 척 안 되는 배를 끌고 뭐 거기에 쳐들어갔다가는 이제 당하기 이제 십상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지혜를 이제 지혜로 이 나라를 두루를 치게 되냐면은 이 섬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 약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럼 눈앞에 빤히 보이겠죠? 멀리 떨어진 게 약 800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이제 지혜를 짜내냐면은 두로의 본성에 이제 폐허가 되어 있고 돌무더기가 있고 이제 제목들이 있는데 이걸 다 끌어다가 저 섬까지 이제 제방을 만들어 가지고 저 성을 점령하자, 저 섬을 점령하자 해가지고 이 두로 본성에 있는 도시에 돌과 제목을 다 끌어다가 바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이 두로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네 기뻐하는 성을 헐 것이고 집을 무너뜨릴 것이고 돌들과 제목과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자, 800m 되는 이제 그 이제 섬까지 제방을 쌓기 위해서 싹 쓸어 가지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옛날 약속, 새 약속, 이 언약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또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화학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화학자가 이 성경이 엉터리라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성경이 엉터리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성경 딱 읽어보니까 창세기 이제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면 흙의 성분하고 사람 몸의 성분하고 똑같아야지. 그래서 성분 분석을 합니다. 물론 산 사람을 가지고는 성분 분석을 못하겠죠.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사람 몸의 성분을 분석하고 흙의 성분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자석을 가지고 모래에다 갖다 대면 쇳가루가 달라붙죠? 그렇죠? 그럼 흙에 뭐가 있어요? 쇳가루 철분이 들어있죠? 참 신기한 것은 사람 몸에도 철분이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임산부들, 여러분들 아이들 놀 때 비늘이 와서 철분제 드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여러분, 사람 몸에 있는 철분을 다 모으면은 대못을 한 3개 정도 만들 양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왜 사람 몸에 철분이 들어있겠냐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부인 자매님이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봉고차에 여러 사람이 이제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눈가가 자꾸 이렇게 떨린대요. 파르륵, 파르륵.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자꾸 떨어요,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이거 혹시 중풍 증상이 아닙니까? 하면서 묻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예, 그 중풍 증상이 아니고, 그거는 몸에 어떤 광물질이 부족할 때 그런 현상이 와요. 마그네슘이라는 광물질이 부족할 때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약국에 가면은 약을 주는데 사실은 그 약이 어떤 광물질이에요, 마그네슘이라는. 왜 사람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 현상이 일어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의 성분과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인 거예요. 참된 이치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는지가 나옵니다.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에 고려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최근에 발표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깜짝 놀라하면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의 이제 성경에도 이제 생명이 피에 있다고 되어 있고 생명의 근원이 피인데 이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 몸에 이제 뼈 속에 골수가 있는데 가장 양질의 가장 좋은 골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갈비뼈에 들어있대요. 그리고 활성도가 가장 높은 그게 갈비뼈래요. 그리고 이분이 그 내용을 딱 보면서 막 소름 끼치더라는 거예요. 왜? 요즘 최신 연구 결과에서 야 사람의 갈비뼈가 가장 양질의 골수를 가지고 있고 이 활성도 가장 높은 가장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때 갈비뼈를 채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여자를 창조했대. 야 이게 과연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1800년대에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깊이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의사다 보니까 수술하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사람에게 이제 마취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저 고통을 안 당하고 좀 고통 없이 수술을 할 수 없을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니까 갈빗대를 취해 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할 때 아파 죽는다고 막 소리쳤다는 이야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죠? 이 심퍼슨 교수가 그걸 보면서 아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는 그 단계가 있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잠들면 업어가도 모른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죠? 예, 깊이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예.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단체 생활 이렇게 할 때 넓은 방에서 이렇게 탁 넓은 홀에서 잘 때 옆에 누가 코 고는 사람 있으면 잠 못 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요, 아무리 코 고는 사람하고도 잘 자요. 지난주에 여기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몰라도 돼요. 하여튼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수양회를 이제 지난 차수에는 대덕의 수양회 가서 이제 그 대덕의 이제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코 고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지난주 강사 목사님이 막 코 고는 게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주차에 그 목사님하고 같은 방에 잤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 목사님 코 고라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보면은.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저는 아무리 코 고는 사람하고도 잘 잡니다, 보면은. 여러분, 잠들면 업어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잠들면 갈빗대를 떼가도 모른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근데 어떻게 잠이 들길래 갈빗대를 취해가도 모르는 그런 깊은 잠이 있느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서 이 심퍼슨 교수가 연구를 해요. 그리고 1847년도에 드디어 이제 마취제를 찾아냅니다. 크로로폴롬이라는 마취제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 마취제를 딱 사용을 하니까 사람이 통증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의학계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1853년도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클로로폴롬이라는 마취제를 가지고 무통분만을 시도를 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무통분만을 하게 하면서 의학계에 엄청난 이제 놀라운 그러고 이제 그런 발견을 이제 했는데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성경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다가 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치했구나. 그러면 사람 돌랑이 깊이 잠들면은 통증을 못 느끼는 이런 단계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잠들어서는 이 단계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의 지혜를 얻어서 성경이 진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심퍼슨 교수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연세가 많은 가운데인데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 생애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럼 당연히 인류 사상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것인데 다들 이야기하기를 예,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은 바로 마취제를 발견한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심퍼슨 교수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이것이 내 생애 최대의 발견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할 그런 위대한 발견을 했지만은 그 위대한 발견보다도 더 놀라운 발견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심퍼슨 교수가 성경 말씀 하나 이제 발견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 뭐라고요?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이 수양회가 마치는 날쯤 되면은 이 심퍼슨 교수가 발견한 위대한 발견 마취제를 발견해서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 발견보다 더 위대한 발견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사모님 남편하고 쭉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마음에서 이제 내가 확실히 깨달아지고 풀어졌습니다. 그동안 헐 긴가민가 했는데 이 성경이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이게 사실을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네요. 이 성경이 이제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인 게 믿어지면서 이분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차 타고 오는 시간이 이렇게 교제하고 복음 전하면서 너무 복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인데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온 보람이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피곤하게 이렇게 왔지만은 복음 교제하고 오니까 그 피곤이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시간과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약속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곧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3절을 한번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제 알 때는 율법처럼 들려요. 근데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은 곧 약속으로 들려집니다. 그 성경의 이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인데 저는 이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나를 참 피곤케 하고요.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면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 이 말씀은 나의 발목을 딱 잡으면서 뭐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이 말씀이 나를 참 피곤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라리 이런 말씀을 몰랐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뭘 좀 나를 위한 뭐를 좀 하려고 하면 말씀은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처음에는 법으로 와닿는 거예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말씀 딱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 들었는지 압니까? 지금 이 사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죠. 풍성합니까? 지금 궁핍합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도 뭐 하라고요? 그런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벼룩이 간을 빼먹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제 드는 느낌이 아니 지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지경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약속입니다. 보면은 놀라운 약속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데 왜 이 지경까지 갔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지경까지 갔느냐 왜 이런 형편까지 갔느냐 그것은 먼저 자기를 위한 삶을 산 결과인 거예요. 먼저 내가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한 삶 결과가 이렇게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야 네가 너를 위해서 산 결과가 다 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먼저 너를 위한 삶을 끝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다 더해줄게. 율법이에요 약속이에요.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예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성경을 표면적으로 알면은 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많은 법으로 여겨지지만은 성경은 법이 아니에요. 약속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냐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산 결과가 네가 이제는 뭘 먹을까 염려해야 되고 뭘 입을까 염려해야 될 정도로 다 망하지 않느냐. 네가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면 다 망한 위치지만은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서 너 모든 걸 다 더해주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반겨맞으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에게 풍성케 해줍니다. 그 또한 약속인 거예요. 네 생각 믿고 네 판단 따라 산 결과가 네가 다 망하고 돼지우리까지 내려가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네가 네 판단 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며 내가 너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삶 그가 모압에 내려가서 다 망했는데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더해줘. 성경은 이렇게 약속인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 살면, 네가 네 판단 믿고 네 생각 믿고 너를 위해 살면 네가 이렇게 망하지만은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가 네 판단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겠다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세계를 하나하나 터득을 해서 약속으로 사는 법을 배우면은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지는지 압니까? 자, 여러분 강릉 이제 수양회를 오셨는데 강릉에 유명한 이 동해안에 유명한 바다들이 많죠. 예. 여러분 바다에 또 아니면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원도에는 계곡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익사 사고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소식들 듣지요? 예. 익사 사고가 일어나는데 왜 익사 사고가 일어나? 대부분 수영을 못해서 이제 물에 빠져 죽지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보니까 왜 물에 빠져 죽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답니다. 아, 물에 들어가니까 물에 빠져 죽구나. 그러면 물에 안 들어가면 물에 안 빠져 죽지. 이걸 깨달았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깨달았죠. 야, 저 물에 빠져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 죽구나. 그럼 수영을 배워야 돼.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보니까 물에 들어가니까 빠져 죽더라는 거예요. 그럼 물에 안 들어가면 내가 안 빠져 죽겠구나. 이렇게 터득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깨닫고, 잘 깨달았습니까? 잘못 깨달았습니까? 예, 잘못 깨달아가지고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 깨달으면 재앙이 와요. 그렇게 깨닫고 이제 물에 안 들어가고 이제 살았어요. 근데 영동 송호 솔밭에 수양회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제 수양회를 준비하고 이제 더우니까 이제 강가에 가서 시스로 이렇게 간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제 뭐 이제 물은 밑에 있는 물에 가서 이제 씻으러 이제 갔죠. 수영하러 간 게 아니고 왜 물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분은 절대 물에 안 들어가요, 깊은 물에. 그러니까 씻다가 보니까 아, 이 슬리퍼가 떠내려 간 거예요. 근데 그 슬리퍼가 자기 게 아니고 빌려온 슬리퍼였어요. 아이고 저거 빌려온 건데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 잡으러 이제 가는데 물살이 있으니까 신발이 자꾸 동동동 떠내려 가는데 점점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발만 내딛고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발 딱 내딛었는데 푹 빠진 거예요. 근데 수영을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수영을 못 배운 거예요. 근데 머리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물에 빠지면 힘을 빼라, 힘을 빼니까 됩니까? 또 뭐 더러 누워라 됩니까? 보면 물만 계속 입으로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이제 허죽 걸으면서 이제 점점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지키시는데 어떤 사람이 강 건너편에 어디 낚시할 데가 없나 싶어가지고 차를 대고 살펴보는데 뭔가 물에 큰 고기가 퍼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아니고 사람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 강 건너편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 강 이쪽 편에서 뛰어들어가지고 건지로 갈 만한 수영 실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중에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강에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촥 강을 가로질러가지고 건져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건져낸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물에 빠져 폐에 이제 물이 들어갈 정도로 이제 사람 웬만해가지고 물을 먹기만 먹어요. 처음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처음에는 허적거리면서 업업하면서 물만 먹는데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면 이제 폐에까지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아 이분이 건져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살았어요. 지금은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수영을 배웠더라면 아, 이 수영을 못하면 물에 빠져 죽구나. 그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 수영을 터득했으면 빠져 죽을 일이 없었겠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여러분 인생에 재앙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닥칠 때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약속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약속 하나가 여러분을 그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며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며 모든 문제를 이 약속의 말씀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이 첫 번째 이 약속으로 사는 법을 배우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에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죄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아들이 이제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은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하나님은 없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갑자기 시신경에 이상이 와가지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소경이 된다니. 이런 젊은 청춘이 소경이 돼버리면 그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시신경이 점점 죽어요. 원인도 모르고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 소경 좀 안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뭐든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소경만 안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이 소경이 되어버렸대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원수라도 그렇게 간곡하게 빌면 들어줄 거다. 근데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 보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성경 이사야 59장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사야 5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103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자, 스승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간곡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부어줄 수 없습니다. 죄가 그 모든 걸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다. 마음에 죄를 사함받으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되어집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쭉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는지, 누구나 살면서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보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은 정확하게 마음의 죄를 사함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죄를 사함받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참여할 줄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저는 제가 여러분,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죠. 그렇죠? 예. 그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군대 이야기하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위를 나왔거든요. 그 왜 웃습니까? 방위 나왔다 그럼 왜 웃는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일반 방위가 아니고 꽃방위라고 있어요. 꽃방위. 못 들어보셨죠? 이 아주 희귀한 방위예요. 방위 중에 꽃방위. 이 방위 중에 꽃방위는 뭐냐면은 6개월만 근무하는 방위가 있어요. 그래서 방위 중에 꽃이라 해가지고 방위도 편한데 그보다 더 편한 게 이제 꽃방위라고 불러요. 6개월만 받는 방위들이 저것들끼리 지어낸 말이에요. 딴 사람이 그래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 6개월 이제 방위는 특별한 혜택을 받는데 저는 이제 그 6개월 방위를 나왔어요. 아버지의 혜택으로 아버지가 이제 6.25 이제 참전 용사고 6.25 전쟁에 참전해서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제 유공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혜택으로 이제 조금만 이제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일반 군대를 가가지고 실컷 군생활 하다가 병장쯤 돼가 깨닫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군생활을 실컷 하다가 혜택을 못 보고 뒤늦게서야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본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몰라가지고 안 하고 안 해도 될 군생활을 길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하는 줄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성경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누가 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내가 탈취해 가지고 이거 내 거야 하면은 이제 그걸 보고 탈취라고 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 이 침노한다는 말은 이걸 탈취한다는 그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하게 밤에 누구야 내가 네게 이렇게 약속하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이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내게 한 약속이라고 내가 침노하면 빼앗아가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성교학교에 들어가면은 태학 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학 공포증이 뭔지 압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태학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은사가 있나 없나 이러다가 태학되는 거 아니야? 태학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보통 약속을 의지하고 소명을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의 길에 나서는데 저는 사단이 나를 시험할 때 야,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성교학교를 가려면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길래 저는 그때 아무런 약속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사야 성경에 이제 이방의 빛을 삼겠다는 약속이 나오길래 아 그럼 이 말씀이면 되겠다 해가 내가 그 말씀을 약속으로 이렇게 붙들었어요. 근데 성교학교 가서 이제 막 이제 어렵고 시험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한 약속이 아니야. 네가 괜히 성교학교 가려고 네가 붙든 말씀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너에게 준 거야.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예, 하나님이 준 약속이 아니고 내가 성교학교 가려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길래 그거 붙들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한 말씀, 약속이 아니고 네가 그냥 약속을 붙든 거야. 근데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약속에 침노하면 그게 내 것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했는데 이 약속의 세계도 천국의 세계고 하늘나라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를 당하고 있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제가 구원의 약속에다가 한번 연관을 지어봤어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은 분도 있고 이제 안 받은 분도 있겠죠, 이 중에. 구원 받은 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약속의 말씀이 있죠. 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려는 약속이 있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있던, 자 어떤 약속이든지 간에 그 약속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이라고 내가 믿으면 돼요 안 돼요? 혜택을 봐요 못 봐요? 보죠. 그러면 거기에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100,000명 그 약속에 침례도 다 자기께 돼요 안 돼요? 예, 얼마든지 온 인류가 그 약속에 다 침례해도 그 약속이 자기께 된다 말이에요. 자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침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이라고 내가 침노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어려운 형편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약속으로 다 줬는데 야 네가 약속을 의지하면 내가 그 약속대로 일을 한다. 약속을 의지하는 법을 몰라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은 의지를 안 해요. 내가 어떤 형편에 가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가든지 간에 약속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하나 터득하고 삶에 적용을 했을 때요, 이 약속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때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삶인 거예요. 내 앞에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약속을 찾는 거예요. 약속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약속이 어디 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찾고 약속을 찾으면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 사역을 나갔습니다. 가니까 교인이 4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개척된 지는 한 4년 이상 된 교회인데 복음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때 아 내가 선교학교 있을 때 내가 배운 것이 아 이 약속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운 형편을 해결하려면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되구나. 야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일을 하시겠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찾는 거예요. 내가 이런 형편을 이길 만한, 이 형편을 해결할 만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때 이제 하나님 보여준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성경 43장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이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케 한다는 약속이지만은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에 침노하면 이 약속이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겠네요. 그래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 이 말씀대로 그 이후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주라는 곳 인근에 봉하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 풍기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 춘향이라는 곳이 있고 인근 이제 소규모 도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내가 괜히 동서남북에서 원방에서 불러 모은다 했는데 근방에서 불러 모은다는 말씀을 약속을 받았으면 영주 신에서 구원을 받을 건데 원방에서 불러 모은다 전부 다 이제 떨어진 인근 도시에서 춘향에서 봉하에서 풍계 이 떨어진 도시에서 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춘향이라는 곳에 어떤 부친 한 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오려면은 한 시간을 걸어 나와가지고 한 시간을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는 버스가 안 다녀요. 왜 버스가 안 다니느냐? 그 땅 가진 유지들이 군에서 이제 도로 놔준다고 땅을 내놔라 땅을 이제 안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버스가 안 다니는 동네예요. 아마 그런 깡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이제 시골 깡촌인데 춘향에서 한 시간 걸어 들어가서 이제 서동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이제 부친님 한 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이제 막 술을 좋아하는 술고래였는데 이분이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돌아와 가지고 술을 딱 끊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집에 조그만하게 이제 그 마을에는 절이 없으니까 법당을 하나 차려놓고 불공을 드렸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 하면서 다 이제 불태우고 이제 교회 다닌다면서 이제 마음 딱 정한 거예요. 그 아내 되는 부인이 이분은 소원이 하나 있었대요. 영감이 먼저 죽는 게 소원이었대요. 왜냐하면 처녀 때 교회를 다녔는데 시집을 왔는데 이 불도가 너무 세니까 뭐 교회는 뭐 엄두도 못 내고 이 영감이 맨날 왜 자네는 나를 안 따라오냐고 불교가 안 따라간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저 영감이 먼저 죽어야 내가 교회를 한가 보지. 그래서 소원이 영감이 먼저 죽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집에 갔다 온 영감이 수양회를 참석해서 구원을 딱 받아가지고 그 집에 법당 차려놓고 다 불사지르고 불경책 다 불사지르고 교회를 간다.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 모친이 교회를 왔는데 구원을 안 받아. 왜? 구원 안 받아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안 해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해도 지금 교회 나온 것마다 지금 감지덕지라가지고 그분 구원 바치는데 애 먹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나중에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옆집에 조카 며느리가 딱 보니까 이 삼촌이 술을 다 끊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기 남편은 또 그 마을에 이제 그 삼촌의 그 조카라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 술고래인데 대병술을 하나를 들고 들에 나가면 반나절 되면 다 마셔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시골 옛날 시골에는 술을 담잖아요, 그죠? 술을 담았더니만 술이 이제 익어갈 때쯤 돼가지고 술이 익으니까 남편이 밤에 잠을 안 자더래요. 왜? 들락 날락하면서 그 술 마시느라고 다시는 술 안 담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교회를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조카 며느리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동네 또 셋째가라면 서러울 또 술고래가 하나 있는데 그분도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마을에 신방을 갔더니만 이 부친이 우리 마을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서 그 술고래 또 한 명 있는데 그 전도하러 가자 해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이제 방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누워 계시는데 제가 안수 기도를 이제 해주러 갔어요. 안수 기도 해주러 갔다가 막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막 기도가 잘 안 됐는데 왜냐면은 그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하니까 가슴이 아프대요. 가슴이 왜 아프세요? 하니까 방에 누워있는데 천장에 메주가 떨어져가지고 가슴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시골에 메주를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그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누워가지고 거동을 못하고 이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려고 해요. 얼마나 우스워요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메주가 떨어져가지고 참 신기한 것은 정말 그때는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적 같은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술고래 그 부부도 구원을 받고 이 할머니도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가 나중에 거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와서 교회까지 왔어요. 집안에 꼼짝도 못하시던 분이었는데 하나님 참 막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내가 이 약속을 의지했을 때 정말 가능성이 없고 어렵고 안 되는 형편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 의지했는데, 이 약속에 침노했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이 약속에 침노한 이 모든 부분을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이제 끝이 없는데, 제가 오늘 진행 목사님한테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뭐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시간을 얼마나 줄려나 해가지고 그 몇 시까지요 하니까 9시 반까지 하면 된대요. 그래가 제가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다 못하고 10시까지 해도 된다 하면은 뒷이야기 다 할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약속에 침례했을 때 약속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약속을 의지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일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내가 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왠지 압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또 여러분이 난감한 형편 가운데 딱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언제냐? 제가 이제 천안에 가서 예배당을 이제 지어야 하는데, 천안으로 이동을 해 갔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데 제가 뭐 예배당을 지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뭐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더라고요.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계속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우시지?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만은 믿음이 빠진 은혜는, 믿음이 빠져버리면은 은혜만 간구할 때, 내 마음에 믿음은 없고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빠져버린 은혜는 껍데기 이제 은혜예요.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 기도해도 하나님 일을 안 해요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에 믿음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믿음이 오면은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정확한 믿음의 세계를 배워야, 한 단계 한 단계 배워야 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지, 왜 하나님 내 삶에 역사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이제 돌이킬 수 있는데, 사무엘상 1장을 찾으십시오. 1장 7절 408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번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자, 한나가 매년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구박을 받고 이렇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격동을 당했는데, 왜 이때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으며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매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매년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매년 은혜를 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아들을 허락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한나가 아들을 얻느냐? 자, 뒤로 넘어가서 18절 말씀이 이제 관건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가로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함이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시고 잉태케 하시고 아들을 낳습니다. 언제? 자, 18절 말씀이 관건이었는데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형편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형편은 그대로 있는데 그 이제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마음에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에 믿음이 오니까 지금 형편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지만은 수색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이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에는 수색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내 마음에는 수색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수색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예,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예배당을 짓는 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일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도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문제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은혜만 간구하다가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신기한 것은 내가 은혜를 간구, 은혜만 간구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될 일도 안 되더니만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제는 안 될 일도 막 되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 이게 믿음이 빠져버린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면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의 수색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수색이 사라지고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하나 배우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보배로운 것을 두 가지 보배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 1장이 기록될 때 베드로의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느냐 베드로가 베드로의 생애의 어느 시점에 이것을 기록했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장 14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일이 날 때가 임박해서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 그건 베드로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시 말하자면 그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온 그 삶을 총정리했을 때 그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생애에 가장 보배로운 것이 바로 이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베드로에게 무엇이 보배였느냐? 자, 그전에는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는 내 의지나 내 각오나 내 결심이 베드로에게 더 컸고 그게 더 소중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그 오름이 그 판단이 그의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의지가 더 소중했고 그게 보배였지만은 이제는 베드로 생애를 마감하려고 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보니까 내 의지나 각오나 결심이나 이건 정말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내게 보배는 바로 이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 결국 내 생각을 믿지 아니하고 내 판단을 믿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은 이게 보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양회 때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의 판단을 버리고 이 말씀의 판단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생에도 이 약속이 보배네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처해 있는 형편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의지도 각오도 결심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보배네요 하고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간증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